요즘 제가 존 맥아더 목사님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에 갑자기 이제 설교하시다가 심장 문제가 이제 생겨서 수술을 이제 받으시고 몇 달 동안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나오셔서 이제 설교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참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여전하시고 이렇게 정정하게 딱 서서 말씀을 전하신 것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뭔가 그 다음에 목사가 뭔가 등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이제 연세가 84세예요. 84. 그래서 떠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한 두 주 동안은 목사의 조건 1, 그다음에 목사의 조건 2 이런 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선포하셨는데 또 저를 위해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이제 치리해 나갈 그런 목사를 위해 또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교회 이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도 목사의 조건 2를 제가 이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의 조건 1 겸손과 신실함 이런 그 제목으로 두 주 전인가 이제 말씀을 전달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소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한번 제가 이야기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으면 지역교회의 멤버가 돼서 지역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맥아더 목사님 뭐라 그럴까 좋아하고 또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도 하고 제 처가 이제 또 거기도 다녀오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맥아더 목사는 예수님의 피를 뭐 부인하는 이단이다 뭐 또 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나 좀 잘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나 좀 잘해라 사람이 다 부족한 게 많고 한데 그 일일이 다 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주의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런 분 앞에서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나는 주저없이 맥아더를 꼽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세가 돼서 50년 이상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거의 스캔들 없이 돈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여자 문제, 뭐 하여튼 등등 이런 거 스캔들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커다란 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들으면은 참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저하고는 많은 면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너나 좀 잘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교회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조직체잖아요, 교회도. 그럼 결국은 누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나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모두가 다 목사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복수 목사 성경은 이제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 이거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복수 목사로 이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구절도 있고, 단수 목사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명의 목사를 도와도 되고, 한 명이 치료를 해도 되고, 이건 각 교회가 이제 정해하면 그런, 정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느 것이 반드시 정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목사, 또 교회의 리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아,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또 교회에 이제 다녀보면은 목사에 대한 조건 아니면 그 규정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 그 정의에 따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목사 아니면 목사는 특별히 이제 패스터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패스터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목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꼴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고 하늘에 지금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래도 이끌고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꼴을 먹여주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목자, 목사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주님 앞에서 목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잘 알고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목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예요. 나는 50년 이상 목사를 한 목사로서 오늘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50년 이상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에 그것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 그 목사로서 오늘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신약성경에 목사나 교회의 리더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 교회의 리더,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읽었어요. 1절, 2절 가서 보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이 목사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다. 이 말씀과 함께 여기 16절에 가서 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메가더 목사님도 이 얘기는 못할 거예요. 이야기는 못해. 이게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번 딱 얘기한 것 같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바울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나를 따르는 목사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나를 따르는 성도가 돼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신실한 목사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겸손함이다. 겸손함. 이 말씀은 겸손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험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험불. 참조사나 험불에. 험불. H-U-M-B-L-E. 험불은 원래 뜻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잖아. 이렇게 낮추는 거를 그거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험불하다, 험불하다. 참 저 사람은 험불한 사람이야.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여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남편들은 교회에서 아니 뭐 가정에서 다 이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16절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한 벤치마크다. 어떤 거 얘기할 때 저게 벤치마크야. 저 정도는 해야 돼.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벤치마크잖아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될 때 저 정도는 돼야 돼 할 때 얘기하는 그 벤치마크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이다. 메가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의 문화는 겸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겸손을 배제하려고 하고 겸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그래서 겸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경제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전문 직종, 스포츠, 음악,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거 다 찾아봐도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으려고 그냥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입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명성을 쫓아간다, 영예를 얻으려고 그런다, 인기를 누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다. 세상은 인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목사 이야기가 교회 리더나 목사는 인기가 아니라 겸손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참 훌륭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즉 자기 자신의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투쟁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고 교회 목사고 가정에서도 이제 리더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애를 써도 우리는 반대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게 특별히 교회 목사에게 요구가 되는 이와 같은 특성이라고 메가더 목사님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를 높여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고 넘치고 그렇게 하는 게 기준이 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어느 자리에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유명인사 대접을 받으려 하고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를 부추기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말입니다. 교회 우리 한국에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할 거 없이 뭐 감독 있고 총회장이 있고 뭐 노회장이 있고 감리사가 있고 이제 9월이 되면은 교단마다 다 이렇게 뭐 총회가 열리고 막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또 거기 뭐 노회장이다 뭐다 하려고 그러면 수억 원을 유용 이거는 뭐 교인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나 가져다가 쓰는 거야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노회장 되고 감독이 돼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메가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데 다 그거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감독 한번 하고 뭐 노회장 한번 하고 감리사 한번 하고 또 감독도 감독 회장이 또 있더라고. 감독 회장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층을 또 만들어 놓고 이게 높여가면 이제 교황이 되는 거거든요. 교황. 예.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교회 목사들도 애를 쓰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숨겨진 길, 사람에게 드러난 게 아니라 숨겨진 길, 희생의 길, 무명의 길,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을 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태어난 이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가 침례자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자, 그럼 침례자 요한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정말 무섭게 회개를 강조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또 예수님 앞에 가서 달려갈 그런 전령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침례자 요한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신약성경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많은 걸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가 내면 세계 질서 이야기하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29절 30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 한마디가 침례자 요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영어에 must가 있어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침례자 요한의 겸손함이고 이런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아더 목사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위대하다는 거, 그 위대함의 원천은 그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면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실 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 즉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가서 이제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그 다음에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다.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 가서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내가. 우리 이런 성도들보다 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면 그거보다 더 낮춰서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삶과 그다음에 그가 기록해 놓은 그런 서신서를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바울에게도 교만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너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까 봐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병이었는지 하여튼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힘든 일이 그의 삶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야망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게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의 메신저 사자를 사용해서 바울을 치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이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스펄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영어는 참 멋있는 표현인데 한국말은 조금 좀 어려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 아니면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교만하게 굴다가 겸손하게 된 사람이 있다. 예, 겸손하게 된 사람. 영어로는 humble한 사람이 있고 to be humbled. 이렇게 겸손하게 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아합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두 손 들은 거예요. 교만하게 굴다가 겸손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낮추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낮추려고 노력해서 낮춰서 본인이 이렇게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너 왜 까불어 하고 이러고서 하나님이 낮추면은 그럼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하나님이 낮춰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시작하는 데 이제 가서 보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 명의 교사, 쉽게 얘기하면 여러 명의 목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를 앞으로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느라. 메가더 목사님 표현입니다. 이게 교회다. 다툼이 있는 데가 교회다. 다툼이 없는 데는 그건 천사들이 모여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어요. 제 다툼의 내용이 뭐냐,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바울이 제일 좋아, 나는 아볼로가 제일 좋아, 나는 게바가 제일 좋아,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은 좋은 건데 이게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하고는 아예 밖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저는 목사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저는 교회에 뭐 누구 돕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바울 따른다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 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는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피해야 됩니다. 좀 피해야 되는, 이런 게 아주 대단히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바울을 따르든 아볼로를 따르든 난 예수님만 따르든 하여튼 이야기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너무 영적인 상태가 이게 미숙한 그런 상태라 고기를 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냥 젖만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자, 3장 여기 가서 21절, 22절 가서 보면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 목사 자랑, 뭐 목사가 여럿이 있으면 어떤 목사, 난 저 사람만 좋아해, 뭐 좋아해, 이렇게 사람들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 얘기는 모든 성도는 동일한 영적인 소유물을 갖는다는 거예요. 보상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구원 받으면 모두가 동일한 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차지하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간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갖기 때문에 목사를 신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건 목사도 똑같은 거 차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모든 것이 너희 거다.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되면 그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 생겨요. 예,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성도들 가운데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볼 때 그럴 수 있지만 예,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 갖는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다. 이해하시겠죠? 목사의 것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것이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누구를 더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전달할래?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너무나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고기를 주려고 해도 그거 먹을 수가 없어,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젖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말씀만 너에게 내가 전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여기 성도님들은 목사를 신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으로 여기고 나하고 다른 무슨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목사, 리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또한 청지기는 반드시 신실해야 된다. 2절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까지 이야기를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참 이게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역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저 뭐 18살 돼서 뭐 신학교 가면 나 주님의 사역을 하러 간다고 그러고 사역자 그러면 뭐 사역이 엄청나게 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 하면 나 무슨 사역을 해? 찬양 사역이야? 나 뭐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이야? 사역? 사역이 뭐 엄청난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역은 영어로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한다는 거예요. 미니스터는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니스터가 장관이 다 미니스터잖아요. 수상. 미니스터 중에 제일 큰 미니스터가 프라임 미니스터. 그 뭐예요?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국민들을 섬겨야 될 사람이 수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미니스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섬기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하면서도 너무 한국말 여기에 사역이라는 게 하는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착화가 됐다 그럴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이 그랬는데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사역이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 하는 게 사역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우리는 이제 별로 이렇게 그리스말 뭐 분해를 하고 이 뜻이 원래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이 메가더 목사님 가끔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 말에는 후페레테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후페레테스. 후페레테스는 후퍼라는 말하고 레테스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후페레테스가 됐는데 후퍼는 밑에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도 저 밑바닥에 있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지금 여기 사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노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가운데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상놈으로 태어나면 이름도 없이 지냈잖아요. 다 이름도 없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름도 없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름을. 왜?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옛날에 여러분, 뭐, 배너나 이런 거 가서 보면, 이렇게, 갤리선이라 그래갖고, 노예들이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짓는 거야. 노예는 그냥 먹고, 이거, 노만 짓는 거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갤리선도 밑에 들어가면 세 층으로 돼 있었다는 거야. 세 층. 예, 그 갤리선에 타는 그 노예도 층이 셋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저 맨 밑바닥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밥이나 주면 그냥 받아 먹고 종일 예, 소리가 나서 노 저라 그러면 노 짓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것밖에 안 하는 이게 후페레테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저 갤리선 저 밑바닥에 저 밑바닥에 저 3층 저 밑바닥에 이름도 없이 예, 그냥 모든 거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목사나 교회 리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가서 보면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바울이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 밑바닥에서 노 젓고 있는 이름도 없는 이와 같은 사역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는 신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종으로 나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저 밑바닥에 밑바닥에 3층 저 맨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노를 젓는 그런 사람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그런 거지. 목사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장으로 여기고 목사 앞에 가서 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목사가 무슨 복을 주고 이런 걸로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신약교회의 철두철미한 그런 그 원칙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서 정말 원하기만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붙잡히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할 때 거기 종들이라고 한 말도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도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동일한 말이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사도도 후페레테스고 그 다음에 나도 후페레테스고 후페레테스가 딱 나오면 노예선 거기 갤리선 저 밑바닥에 저 3층 밑바닥에 가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높이려고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을 존중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 그건 한데 사람을 자꾸 높여서 목사에게서 무슨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듯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여기 가서 보면 미니스터란 말이 나오잖아요. 섬김. To be ministered. 그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미니스터라고 한 이런 말이 야 이렇게 참 훌륭한 그런 말이야. 너무 멋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전에 3장 5절에 자기와 이제 바울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여기도 사역자예요. 사역자 후페레테스라는 얘기예요.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3장 8절에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한 일에 따라 이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절대 목사를 우상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지만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더 높고 어떤 사람이 더 낮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일꾼이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한 사람을 두 배나 존경할 대로 여기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기억을 하고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 똑같은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특별히 목사가 나는 목사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예, 자기의 겸손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뭐라 그래? 난 저 뱀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이름 없는 노예와 같다. 자기를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겸손함이다.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 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이 이제 동감이 됐습니다. 자,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강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영어로 가서 뭐 necessity 필요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걸 맡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화가 자기에게 미친다. 강압적으로 이걸 맡았기 때문에 17절 가서 보면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지금 복음 사역, 복음의 이런 전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마스크 도상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내려쳐서 눈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기 뜻에 지금 반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그 일에 반해서 그걸 해도 예,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예,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다. 예, 목사로서 또 교회의 종으로서 봉사하면은 예,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거 너무 당연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고린도 교회는 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떤 녹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 이야기 하면서 복음을 가로막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 예,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들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한 거 이런 모든 것이 예, 주님의 이런 강압적인 것과 같은 그 요청 이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가만히 보면 대다수의 목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뜻에 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 같은 경우도 이 그레이스 교회에 28살이고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 50몇 년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갈 때 요구 조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신방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일주일에 40시간 하나님 말씀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초청해 주시면 내가 그 교회 목사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거길 가서 정말 그 무명의 교회를 50몇 년 동안 어느 면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교회로 이렇게 올려놓게 이제 된 거거든요. 어느 면에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 이것도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 된 적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그래도 목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기회가 주어져서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뭐 메가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교회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백한 증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 불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목회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비성경적이다. 대부분이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기회가 와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일이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된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이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른 존재가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누구 목사든 누구든 딴 사람이 대신 뭐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춰요. 이거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고 낮추는 일이 발생을 한다.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과 섭리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런 뭐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그 원리다, 원칙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6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 후페레테스 저 3층 저 밑바닥에 있는 종으로 입증을 하며 그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은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이 나쁜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일이 많은 인내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건데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여러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3층 밑바닥에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돼. 3층 밑바닥에 노예. 그렇죠? 감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하잖아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어떻게 깹니까 이거를. 이렇게 금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입증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여기 친절함 그러면 또 이게 또 힘든 거거든. 제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을 해야 되고 영예와 치욕으로 어떨 땐 영예로운 그런 것도 있지만 치욕도 받아야 된다는 거. 치욕도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나쁜 평판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이 돼야 되고 좋은 평판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이 돼야 되기도 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은데 진실해. 우리 교회 사랑침례교회 다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해요. 진실. 진실하다고.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이 모든 일에 자기를 하나님의 후페레테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게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 가운데 몇 가지만 겨우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또 너무 절망해갖고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고 이 목사 일을 하는 게.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기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기를 주시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무명한 자가 되면 그냥 무명한 자로 사는 거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역자 후페레테스 저 3층 밑바닥에 이름도 없는 그와 같은 노예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뭐라 그랬어요?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둬라. 그 뭐 예스. 그죠? 내 게 아니니까 예스 알았습니다 하고 모든 거 회개 보고하고 그냥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청지기잖아요. 너 그만두라 그러는데 집주인이 너 그만두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장부 갖고 가서 회계 보고하고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 얼마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사라지는 게 청직이잖아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목사를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여기는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시. 왜 하나님의 계시들을 맡아서 하나님이 왜 직접 주지 왜 여기 청지기를 왜 고용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과외 공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들을 맡아서 배급해 줄 수 있는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들을 청지기로 불러서 뭐를 배급하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이 계시들을 맡은 그런 청지기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사고 교회의 리더고 또 어느 면에서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야. 성도가 그 진리를 맡아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져다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목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배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렇죠? 내 뜻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맡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에 있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있는 모든 말씀 한절 한절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다 가르쳐서 배급해 줘야 될 이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팔이 설교하고 설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신문 쫙 얘기하다가 끝내고 그러면은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자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가 맡았잖아요. 맡았으면은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이 뜻이 이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조직신학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저 종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다. 그렇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인데 하나님인데 이제 그만둬라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스. 예스 하고 딱 그 자리에서 회개 보고하고 물러나는 청지기다. 청지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명령을 주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지금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해야 된다. 왜? 목사가 청직이기 때문에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 하나님의 진리들 맡은 청직이니까 목사는 그냥 자나깨나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직의 조건이 뭐예요? 2절 가서 보니까 청직이는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메가더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이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7절 가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런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27절 가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했다.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게 뭐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고, 목사가 신실하다고 하는 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뭐 5시 반에 맨날 그 일을 하는 이게 신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냐고 다 가르치는 게 그 신실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계획을 종말론이면 종말론, 구원론이면 구원론, 하나님론이면 하나님론, 이 모든 거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회피하지 않고, 그렇죠, 이단이면 이단에 대한 거 회피하지 않고, 예, 모든 거를 다 가르치는 거, 이게 목사에게 요구가 되는 신실함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의 태도가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뭐 대다수 목사들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추구하고 영예를 추구하고 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3절에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뭐 명성을 얻고 판단을 해서 받아가, 오, 저 사람 아주 훌륭해, 뭐 이런 게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내가 뭐 잘하는 것 같고,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용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딱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이러면 또 이것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정도는 돼야 이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를 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잘못을 엄청 범하고도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하니까 당신들은 아무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 이건 완전 교만의 극치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입장에서 나는 사람들이 인기나 이런 건 뭐 명성 이런 거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이거 판단하지 마라. 그렇죠? 목사의 일, 목사의 동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도 그거를 늘 기억하고 성도들도 같이 기억을 하고,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목회 사역, 이거는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 사역은 겸손함과 그 다음에 신실함을 위한 싸움이지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나 명예, 명성 이런 걸 얻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 그다음에 신실함 이런 걸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다. 우리의 육을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다. 이게 다 육이 좋아하는 거잖아. 인기 없고 막 이렇게 되면 다 이거 육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청지기인지 늘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얘기 중에 하나가 갤리선의 저 세 번째 저 맨 밑바닥에 이름도 없는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당의 웨이터예요.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식당의 웨이터인가요? 웨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주문해주면 음식 날로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웨이터가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날로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날로다가 주는 것까지만 웨이터가 하는 거예요. 목사도 거기까지 뿐이 못하는 거예요. 먹어라 말라 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청직이다. 이걸 우리가 잘 하게 될 때, 목사든 리더든 성도든 이걸 잘 하게 될 때, 칭찬은 나중에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어떤 칭찬?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다는 그런 칭찬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때에 우리가 듣게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당대에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들. 참 어렵고도 힘든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따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쫓아갔던 그 예수님. 가서 보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동등한 거를 강탈, 강도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거인데 뭘, 내 거가 아닌 거를 가져오면 강도 행위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게 그게 강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 이거를 바울이 본받고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또 본받으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 교회 리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